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엔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러시아의 게나디 가틸로프 외교부 차관은 오늘 러시아 리아 통신에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테러에 대응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 앤 패터슨 국무부 차관보가 대표로 참가합니다. 유엔에서는 스테판드 미스투라 시리아 특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각각 별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상호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군의 공습은 대부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반면 러시아의 폭격은 대체로 서방이 일부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단체들을 타격했습니다. 맥스 보커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 당국에 구금 중인 인권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커스 대사는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거듭되는 탄압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몇 개월 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그들 가족,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중국인권변호사단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250여 명이 일시 구금되고 30명이 출국금지 조치됐으며 수십 명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보커스 대사는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도 접촉할 수 없는 비밀 장소에 구금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중국의 법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완화에 미국이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양측 간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리될 수 없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공약은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선정했습니다. 이 잡지는 메르켈 총리 선정 이후로 시리아 난민 사태와 그리스 금융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 과정에서 발휘한 지도력을 꼽았습니다. 타임은 메르켈 총리가 유럽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에 적극 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곳에서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전 세계에 위대한 문명을 믿고 장벽이 아닌 가교 건설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0년 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총리에 선출됐으며 독일 총리로는 네 번째로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이슬람교도 미국 입국 금지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알리는 어제 이슬람인들의 미국 이민 금지를 제안하는 대통령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응할 것을 동료 이슬람 교도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이 이슬람교를 이해하고 아울러 오도된 살인자들이 이슬람교의 실체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를 왜곡했음을 분명히 알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는 또 프랑스 파리나 미국 샌 버나디노 등 세계 곳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이슬람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저항세력 탈레반이 남부지역 주요 공항을 공격해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칸다르 공항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38명과 군인 10명, 경찰관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군 당국은 공격에 가담한 탈레반 반군 11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프간 보안군 복장 차림에 중무장을 한 탈레반 자살 공격 요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공항 내 군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150명의 군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오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이 수소폭탄 보유국이 됐음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이모부가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은 권력의 비정함을 느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사무부총장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1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회의 자체를 막기 위해 절차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표결이 실시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절차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적어도 9개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8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부총장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ince Zaid and Undersecretary General Jeff Feltman will brief the
또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국인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안보리에서 처음 열린 북한 인권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는 20일쯤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더라도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그 같은 결의를 채택하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엔 최고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말입니다.
And so any sort of mention of human rights at on North Korea at the UN Security Council immediately sets off alarm bells in Pyongyang and that's how it should be.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안보리가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부인 리강 씨가 미국으로 망명한 뒤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 씨는 자신의 망명은 권력의 비정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을 방문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고 곧바로 출국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부인 60살 이강 씨는 지난 1998년 부인과 함께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리 씨의 부인 고용숙은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의 여동생입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리 씨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은 권력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서 거의 20년을 보내며 30살 전후에 권력의 꼭대기에 올랐지만 김정일이 물러나고 나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됐고 처의 언니인 고용희와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 미국 망명 당시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의 치료를 주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처가 미국의 의학 수준이 높다며 희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유선암 진단을 받은 고용희는 2004년 6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리 씨는 이와 함께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처와 함께 스위스에 머물 당시 10대였던 김제1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의 뒷바라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유학 중인 유년기의 김정은과 김여정의 숙식을 돌본 게 사실이며 김정은은 운동을 좋아했고 김여정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리 씨는 김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과 관련해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답변을 회피했지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제1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과 그의 아들 김한솔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성택 부장이 이들을 책임져 자신들은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김정남은 북한에서는 없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리 씨는 또 논란이 된 김제1위원장의 생모의 이름은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가 맞고 이모 그러니까 자신의 처의 이름은 고용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매의 이름의 돌림자가 한자로 얼굴 용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번째 부인의 언니인 성혜랑과 딸 부부는 프랑스로 아들 이한영은 1980년대 초반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리 씨 부부마저 미국으로 망명해 김제1위원장의 가까운 친인척의 상당수가 해외를 떠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한은 내일 즉 11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2월 고위급 접촉과 올 8월 고위 당국자 접촉 등 긴급 현안을 다루거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담은 있었지만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당국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측은 황북이 통일부 차관, 북한 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이번 회담은 미리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국과 금강산 관광지 해결을 희망하는 북한 사이에 의제 선정을 놓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평화협정 협상을 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혁명 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사적지 시찰 현장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존엄을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에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됐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소폭탄은 기폭장치로 핵분열 원자탄을 사용해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나 중수소의 핵융합 연쇄 반응으로부터 폭발력을 얻는 핵폭탄의 일종입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보다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하지 못한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부 출연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확정은 없지만 북한이 수소폭탄 전 단계 핵융합탄을 개발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핵융합물질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증강형 핵폭탄에 들어가는 핵융합물질들을 이제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의 평화협정 협상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제1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의를 일축하고 오히려 전략 로켓군을 제재 대상으로 전격 포함시킨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조금은 과장되지만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어떤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미국이 나서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김제1위원장이 직접 수소폭탄 보유를 내비침으로써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협상의 의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몰아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기들은 플루토늄탄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량화, 다종화 이런 것까지 자기들은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비핵화의 그런 협상이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핵군축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협상할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과시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전략 로켓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1위원장이 이번에 찾은 평천혁명사적지는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 이곳에 북한의 첫 병기공장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전략군의 역할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전략군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새 제재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미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북한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명령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주체와 지원자들의 자산 이전을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전략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미사일 발사체를 지휘 통제하는 사령탑으로 육해 공군과 함께 북한의 사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략군의 모체는 북한이 지난 2000년대 초반 미사일 부대의 지휘 체계를 통합한 미사일 지도국입니다. 이 미사일 지도국은 개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적극 주도했습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전략 로켓군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주년 연설에서 개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별 하나였던 김낙겸 소장은 중장으로 승진돼 전략 로켓군 초대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전략 로켓군은 이후 김낙겸의 주도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밀화, 고도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여러 전략미사일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는가 하면 최근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런 전략미사일 개발을 우려해왔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미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입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코튼이 사령관은 지난 4월 북한이 핵탄두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수뇌부는 이런 전략미사일 개발 진전에 고무돼 2014년 초 전략 로켓군을 2년여 만에 다시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해 육해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략군의 변화와 위상을 과시하듯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3월 전략군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처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 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여 위협이여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전략군 사령탑인 김낙겸은 전략군 개편과 함께 상장으로 승진했고 최근엔 다시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군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는 배경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전력으론 미한연합군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티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총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이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ggressively developed and utilized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cyber warfar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advance its interests.
북한이 김씨 정권의 생존 전략으로 최근 몇 년간 비대칭 전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전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 개발의 사령탑인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이런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북한 전략군이 지난해 스커드급 단거리 미사일 두 발과 중거리 노동미사일 두 발, 탄도미사일 한 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자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 억제를 위해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 정권의 핵능력 고도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입니다.
But most, you know, directly related to the offensive behavior, right?
글로서먼 국장은 9일 VOA에 제재가 북한 정권의 공격적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미 동맹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제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도발 억제 효과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불법 금융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군이 이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번 위반했다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알면서도 이제야 제재를 가한 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y wait until now? Clearly the Strategic Rocket Forces are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전략군 제재 지정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할 분야가 아직도 많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대로 추가 제재와 이행에 어려움이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존하기보다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를 독자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북한 장마당을 통한 외부 정보가 북한 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이 전하는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면 언젠가는 이들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상임대표는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과 북한의 변화,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 내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사들이 북한 시민 육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이란 남북한의 정보와 의식, 가치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며 그 일을 민간 대북 방송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권이 뭔지,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중국이 어떻게 개혁개방에 성공했고 그런 걸 통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준다면 미디어를 자꾸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민의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북한 당국의 탄압이 점차 약화되고 어느 날 틈이 생긴다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언젠가는 북한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외부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북한이 외부 정보가 유통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통제력도 약화됐는데 특히 배급을 받지 못한 말단 관료가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뇌물을 받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식의 생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가장 널리 보급된 전자제품은 노트텔과 태블릿 PC라면서 최근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노트텔과 태블릿 PC를 통해 실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본 한국 드라마는 미생과 응답하라 1994,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유행이 한참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본 경우가 많았어요. 대장금이라든가 가을동화, 겨울연가 같은.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미생이라든가 응답하라 1994 또는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인데도 북한에서도 그대로 유행하는 걸 보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시차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은 위대한 장군님이 건설한 지상 낙원이고 한국은 가난과 억압에 살고 있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고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 주민의 라디오 청취 실태에 대해 발표한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한국에 온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 통로는 라디오와 DVD 플레이어, TV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편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매일 방송을 듣는 사람은 7%, 한 달에 한 번 이상 듣는 사람은 36%로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국의 대북방송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청취는 밤 10시 이후부터 청취율이 올라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높아 심야 시간대에 대북방송을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철 대표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 했을 때 의외로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 내부 소식을 제일 많이 원한다. 그리고 남한 소식하고 개방에 관련된 뭐 변화에 관련된 그런 걸 보게 되면 미래에 관한 그 궁금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뉴스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 소식, 북한 내부 소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변화에 관한 소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외부에 대한 동경이 강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지은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화를 위해 북한 내 암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의 시장은 정보 교환과 유포의 장이 되기도 하므로 정권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많다면서 북한의 암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인권의 날과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 송출 1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국민통일방송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난 2006년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가수 싸이의 신곡 대디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뮤직비디오를 북한판으로 풍자한 동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라면서도 북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가수 싸이의 신곡 대디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30일 첫 선을 보인 이 노래는 세계적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일주일여 만에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과거 조회수 24억 6천 건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싸이의 대표곡 강남스타일처럼 의미는 적지만 중독성 있는 빠른 댄스곡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싸이가 할아버지와 아들, 유치원생 손자 등 3부자 역할을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장면은 이 뮤직비디오의 중심 스토리이자 압권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디를 북한판으로 풍자한 아바이 동영상이 덩달아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판 대디는 고우의 패러디 공작설한 유튜버가 만든 것으로 싸이 대신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 등 3부자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했습니다. 원래 동영상엔 비옥의 한자로 효가 써져 있지만 이를 김씨 3부자를 뜻하는 김으로 바꾸고 3부자가 팔베개를 하고 또 식탁에 앉아 얼굴을 흔들면서 희열난하게 춤을 춥니다. 또 북한의 이른바 선군 정치를 풍자해 3부자가 길거리에서 요란하게 춤을 추는 동안 뒤에서는 로켓이 발사되고 북한의 열병식 장면도 보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유치원생 노란 모자를 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집체극 아리랑의 배경 속에 양복을 입고 춤을 춥니다. 또 김일성 주석은 녹색 반바지를 입은 채 자신의 대형 동상과 류경 호텔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Hey, 고우의 패러디 공작서 측은 동영상 설명란에서 저작권 때문에 노래 전곡을 패러디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5초 길이의 이 북한판 패러디 동영상은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려진 지 닷새 만에 조회수 12만 2천 건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른 누리꾼이 900명을 넘어섰고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댓글엔 북한의 최고 전원 모독을 풍자하듯 제작자가 아직도 살아있냐는 질문과 몸조심해야겠다는 글들이 많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를 재미있게 풍자했다며 완전한 동영상을 부탁한다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나 3대 세습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이 같은 동영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김씨 부자로 풍자해 제작한 김정스타일은 유튜브에서 8일 현재 조회수가 6,710만 건에 달합니다. 또 유튜브엔 김정은 제1위원장을 풍자한 동영상이 적어도 수십 개가 올라와 있고 조회수도 많은 동영상들의 경우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가 현대 세계와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8일 VOA에 북한 체제의 기괴함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이 자주 풍자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일인 세습 독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워낙 기괴한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패러디를 만들어낼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이런 풍자물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북한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러디로 보는 것도 뭐 재밌겠지만 패러디를 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고 대학살이라든가 정치범 관리소라든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Schindler's List과 같은 영화를 덕분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슨 패러디 말고 Killing Fields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캄보디아 대학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고 그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봐야죠.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이현서 씨가 올해 영문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이 씨가 북한을 탈출한 경위와 과정, 중국에서 체포와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등이 담겨있는 이 책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현서 씨로부터 직접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서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계 최대 책 추천 사이트가 실시한 올해의 책 투표에서 이현서 씨 책이 자서전 부문 4위에 올랐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솔직히 저는 그 후보에 오르리라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너무 영광스럽죠. 내 출간된 책이 그렇게 많은데 자소전 부분에서도 내 책이 그 15개 책의 후보에 올랐다는 것과 4위까지 올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북한에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 제 책이 거기에 또 많은 저걸 했다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태어난 이름 하나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을 도망치면서부터 우리는 탈북자의 신분이 됐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 솔직히 중국 정부가 그 탈북자 지금 이 순간도 북송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 북송되는 많은 탈북자들이 심지어 뭐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제 공직청사까지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똑같은 탈북자였고 그래서 중국 공안을 눈을 피해서 한번 안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중국 제가 탈북자라고 중국 공안국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이름을 갖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잡혔던 그 안 좋았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바꿀 때마다 뭐 일자리를 바꿀 때마다 이름을 많이 바꿔서 뭐 사람마다 제 이름을 각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개 이름을 가진 소녀가 됐죠.
특히 이번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점을 전달하고 싶으셨습니까?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옛날보다도 솔직히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솔직히 그 독재 밑에서 3대 독재 밑에서 우리가 뭐 지금 70년을 고생으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탈북자들 특히 중국으로 도망쳐서 95년도부터 우리 탈북자들 인권 문제가 그걸 겪어왔었는데 국제사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고 아니면 뭐 관심사에서 못 들었었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감사한 거죠. 유엔부터 아니면 그 뭐지 국제인권단체들로서 솔직히 우리가 탈북자 인권 이슈 그런 북한 내 주민들의 북한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제 책이 제 책도 그게 많은 더 기여를 한 거죠. 사람들이 북한이라면은 보통 뭐 핵무기나 아니면 뭐 군사 그다음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쪽의 이야기 아니면 뭐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가난해서 도망치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책을 통해서 렌즈를 바라본 그 북한을 제가 사실 설명을 한 거죠. 왜 시신님이 되도록 지금 모기처럼 살아야 하는지 왜 그 수밖에 없는지 그걸 제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일반 그날 북한의 그 표준적인 가정의 집안에서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히 그 책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냥 안 좋은 면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다양한 디테일하게
네.
뭐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영화 몇 편 보는 것보다도.
네. 현재 몇 개 언어로 몇 개 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까?
14개인가 15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됐고 나라는 20개 나라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에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일본 뭐 동남아 아시아권도 나와요. 일본 그다음에 그 심지어 태국 뭐 이런데
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나오니까 아직 정확 지금까지는 14개 언어에 20개 될까?
네. 한국어로도 출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 책이 원본이 한글로 지어진 줄 알아요.
아, 네.
그리고 영어로 번역이 된 줄. 근데 참 이 책은 원본이 영어로 지어졌거든요.
영어로 책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영어로 책을 쓰게 됐습니까?
2013년에 그 TED에서 강연을 TED라는 그 한국에서 강연을 하게 됐었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리고 나 저희 지금 현재 출판사인 하퍼콜린스
네.
여기에서 자서전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원어민 작가를 붙여야 돼서 영국 작가로 그래서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작가랑 한 반년 동안 그냥 만나서 그냥 저는 대화하고 저는 이야기하고 작가는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꽤 오래 길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입장에서 좀 조금 어려움은 살짝 있었었어요.
네.
테드
강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연으로 인해서 이현서 씨에게는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그
강연이. 진짜 그 영상을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네.
그걸 느끼면서 아 11분이라는 그 짧은 그 강연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저는 사명감이란 어차피 지원자도 묻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바쁜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요. 장점이라면은 좀 사람들 만나는 게 아주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북한 스파이들이 한국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탈북자 내에도 있고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괜히 어쩌다 공인이 됐다는 그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타겟이 됐다는 느낌 때문에 협박적인 메시지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 왜냐하면 저는 일단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북한 정부가 바뀌지 않으나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꾸준히 지금 국제사회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단기계획은요. 지금 이제 졸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졸업하고 나서 미국 내년에는 미국에 학사과정을 지원을 할 거고 미국에서 당분간은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좀 더 활동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뭐 목소리가 돼주는 거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혼자서 갈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저는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이현선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이현서 씨가 쓴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자와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조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제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빚어졌던 서울 종로 조계사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경찰이 체포하려 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스로 조계사를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배자 신분으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참가했다가 종로 조계사에 숨어 들어갔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 절차가 끝났습니다. 조계사로 진입해서라도 강제 연행할 준비를 마쳤던 경찰은 어제 일촉즉발의 시각에 기자회견을 제안한 대한불교 조계종 측의 대화와 타협을 제안한 기자회견으로 체포작전을 유보했었습니다. 조계종 측이 약속했던 오늘 정오까지 한 위원장이 스스로 조계사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던 건데요. 약속한 시간 전에 은신 24일 만에 밖으로 나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려는 경찰과 시민단체 또 이를 막으려는 쪽 사람들로 조계사 일대 긴장이 계속됐다는데 한상균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고 왜 경찰의 수배를 받은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상균 씨는 한국의 거대 노동자 단체의 한 축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대표입니다.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냈었는데 올해 노동절 집회에 이어서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집회를 주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내려지면서 1급 수배자가 됐었는데요. 한의원장은 경찰력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조계사에 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노동자 문제 사태 등을 중재했던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에 자신의 신변 보호와 중재를 요청했었는데요. 경찰은 지속적으로 한 위원장을 조계사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조계종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긴장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네, 경찰에 검거된 한 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 또 이번 집회 과정에서 더해진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해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명은 이렇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해산명령부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진 또 하나의 고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배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종교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종교시설로 피신하면 내쫓지 않고 공권력 역시 종교단체 허락 없이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는 오랜 세월 불문율처럼 작용돼 왔었는데요. 사망 시대의 그 소도와 같은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가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웰다잉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화제인데 이 웰다잉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웰다잉은 영어 단어를 연결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웰다잉,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강제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한국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한국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 기계에 의지해서 강제로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품이 있게 죽음을 맞겠다는 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환자 본인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에 환자 뜻이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의사들의 확인을 거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갑자기 환자가 그 죽음에 임하는 경우도 있겠죠. 뇌졸중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져서 환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추정할 수 없을 때 가족 모두가 합의하면 기계에 의한 연명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연명치료라고 해도 생사를 오가는 가족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네네.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분위기는 또 어떻고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처럼 치료 효과 없이 그 사망 시기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지연 행위만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 공급을 계속하도록 했었는데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다른 가족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 특히 자식들이 부모의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효라는 인식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의 환자나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그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가족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간에 재판에 나서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권고로 이 법적인 토대를 만들게 된 건데요.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연명료 지속 여부를 그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서 국민의 8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주 찬성도가 아주 높군요. 자, 스마트폰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전화기가 정말 더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이나 파일, 뭐 음성, 그리고 청첩장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돈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로 외화 송금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1년에 2만 달러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스턴트 메시지인 그 카카오톡, 이런 또 다른 모바일 앱 등으로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송금을 하려면 은행까지 꼭 가야 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한 번에 얼마, 1년에 얼마까지라는 제한도 있었는데요. 휴대전화로 외화까지 네. 보낼 수 있으니까 참 큰 변화가 아닐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손 위에 올려져 있는 휴대전화가 은행 업무를 보고 몇 번의 동작으로 해외로 송금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편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역시 다른 이체 업무처럼 제한은 있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돈은 3천 달러까지고요. 1년에는 2만 달러까지 보낼 수가 있는데요. 외환 거래에는 항상 비싼 수수료가 따르게 되는데 이 손 안으로 들어온 외환 거래, 환전 수수료도 10%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규모 지상군 파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성장률 최하위권인 동북 삼성의 일선 행정기관들의 통계자료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중앙정부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애쉬턴 카스터 국방장관이 증언을 했죠.
네, 카스터 장관이 직접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상에서는 현지에서 ISIL에 맞서는 세력을 지원하는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공습을 가했음에도 ISIL의 세력을 눈에 띄게 위축시키지 못하면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많은데요.
네.
카터 장관은 왜 파병에 반대하는 건가요?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현지에서 오히려 ISIL이 바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만약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사태를 다시 이제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해서 미국의 전쟁으로 몰고 간다면 현지에서 ISIL과 맞서 싸우거나 ISIL의 통치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오히려 미국에 대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잭 리드 상원 의원도 어제 청문회에서 지상전투는 현지 병력이 수행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면 ISIL의 선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오히려 현지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장기적으로 ISIL 격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지상에서 ISIL에 맞서는 것은 현지 병력이 돼야 하고 지상에서 미국의 역할은 훈련이나 군사장비 지원, 소규모 특수작전 수행에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또다시 소모적이고 장기적인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ISIL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그동안 지상군 파병을 주장해온 미국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카터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었는데요. 공화당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맥케인 위원장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언급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 있다. 시간도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조속히 지상군 파병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카터 장관이 최근에 ISIL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가요?
카터 장관은 ISIL에 대응한 작전 수행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얼마 전 ISIL의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원정 타격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네. 기습작전과 인질구출, 정보 수집, 그리고 ISIL 지휘부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이런 특수부대 파병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L 핵심 지역에서 이들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카터 장관은 또 ISIL의 주요 재원인 석유 관련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공습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참여도 늘었다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유럽 국가들도 ISIL의 직접적인 위협 때문에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동참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확대했고 영국도 처음으로 시리아 내 공습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카터 장관도 청문회에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ISIL 격퇴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라크 정부에 공격용 헬기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어제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군이 이 ISIL이 장악한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 진입하려 한다면 미국도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공격용 헬기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경제성장률 최하위권인 동북 삼성 일산행정기관의 통계 자료에 부풀리기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중국 신화망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가 이곳 동북 삼성을 감사한 결과 일부 이 현지 행정기관들의 통계자료 조작이 심각하고요. 또 이렇게 조작된 자료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동북 삼성은 이 한반도와도 연접, 가까운 거리고
그렇습니다.
또 인접해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요. 기울이 3개 순시조가 지난해 2월 말부터 최근까지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해룡장성 헤이어시는 2013년에 잊지도 않은 투자 유치액 19억 위안을 허위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 같은 해 투자 유치 총액의 8.5%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합니다.
네.
또 랴오닝성 슈엔현의 경우에는요. 2013년 재정 수입 8억 4,700만 위안을 허위로 늘렸는데 이는 같은 해 실질 재정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풀리기를 한 것이죠. 이 두 곳이 이제 기율 감사 문건의 대표적인 조작 사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 부풀리기가 두 곳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감사위 이번에 발표 조사를 보면은요. 이런 동북삼성에서의 통계자료 부풀리기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두 곳 외에도 몇 곳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랴오닝성 푸신시 후르다오시는 작년에 신규 사업 숫자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기율이 감사에 적발됐는데 각각 이 전체 신규 사업 중에 52.8%, 29.3%나 이 허위로 보고한 사업이었습니다. 2만여 개에 달하고요. 지린성 스핑시도 8천 건이 넘는 신규 공사를 허위 보고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전체 공사의 80%에 달할 정도로 부풀리기가 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내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되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Thank you.